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교회가 여러 종류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소위 말하는 의식 교인들이 모인 교회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교인들이 있는데, 성경을 좀 알고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그런 의식 교인들이 잘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도 또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율법적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훨씬 더 성경의 말씀대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교회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막 강조하는 것이죠.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것은 율법의 오용인 것 같아요. 율법 자체를 제쳐놓는 게 아니고 율법을 원래는 좋은 것인데 그것을 오용한 것이다. 또 예수님과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율법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그분들이 율법을 오용한 것이었다. 그래서 오용에 대한 것이, 그 오용을 우리가 피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약교회 교인들은 이제는 율법을 오용하지 않고 율법의 원뜻을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 갈라디아서의 이슈가 우리가 또 여기서 강론하는 것은 율법의 오용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신약교회에 유효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율법 오용 문제가 아니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갈라디아 교회 또 신약교회에 적용이 되고 또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하느냐, 유효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님의 율법 성취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예수님은 그럼 율법을 오용 문제를 피하고 율법 자체를 순수하게 지키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신약교인이 율법 아래에서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은 율법의 유효성과 관계된 물음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은 잠정법이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시효가 끝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지 않는다.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범죄했다, 또 당신은 죄인이다, 이렇게 구속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율법의 효력이 중단되느냐 하는 거죠. 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진다면은 구속의 단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속의 단계라는 것은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특정 민족입니다. 특정 그룹의 백성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약속이 아니고 맹세로서 약속하는 것이 언약이죠. 그래서 맹세의 언약 의식이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의 참신이 될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보살필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충성을 맹세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 공동체의 삶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는 것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이드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율법 자체 내에서 또 많은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율법을 줬지만은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했는데 출애굽 하고 나서 율법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으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느냐 하는 것을 알리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해방이 되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율법에 근거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때가 되면은 제2의 출애굽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제2의 출애굽. 그러니까 모세를 영도자로 삼고서 애굽을 나온 그 첫 번째 출애굽 말고 또 한 사람의 영도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건데. 근데 그때 인도하실 때는 율법으로 그 백성이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2의 영도자, 다시 말해서 제2의 모세에 해당하는 바로 그분 자신이 자기 백성을 몸소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2의 영도자인 모세, 제2의 모세라는 그분의 인격체를 통해서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의 진리를 가지고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세계 온 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메시아 제2의 모세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메시아 시대가 오면 이스라엘을 통제했던 율법은 물러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새 백성의 법이 되어서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예언했어요. 이제 다시 말해서 모세법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대치가 되고 원래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로 삼고 갔던 그 가나안 땅,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의해서 질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다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변화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있는 2단계였습니다. 2단계의 과정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첫 출애굽의 의도와 목표가 제2의 출애굽에 의해서 달성되고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이와 같은 완성 단계에 속해 있는 신약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신약 백성이 됐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을 해서 제2의 모세의 영도를 바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구속력을 잃었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합류하고 있는 율법 자체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 지향했던 의에 죽은 것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혹은 모세율법에서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율법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 안에서 살면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면 율법이 요구한 율법의 그 목표를 훨씬 더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아예 폐기하고 없애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성취하느냐. 율법이 어떻게 성취되는 거겠어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성취됐습니까? 율법이 목표로 삼았던 의의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 생활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성취가 되면은 효력을 잃어요. 구속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의 뭐 교훈을 무시한다거나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율법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율법의 요구가 성령 생활에 의해서 성취가 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신약 성도들을 구속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서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요? 성령 생활을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구속하지 못한다는 거죠. 율법의 효력이 끝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끝나는 거예요. 성취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면 율법의 수준을 웃돌고 율법에 닿을 수 없는 경지로 들어갑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자신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새 생명과 십자가 사랑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죠. 그래서 신약 성도는 율법 아래에서 종으로 다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요. 자, 그런데 이것은 원칙적인 말씀이에요. 신약 성도가 율법 아래에서 종으로 사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유를 누린다 하는 것은 하나의 구호라고 할 수 있어요. 구호가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보면은 율법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그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율법 아래에서 종으로 사는 신자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유감된 일이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교회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율법적이고 율법에 매여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길교회가 갱신된 교회를 하기 위한 것이다. 적어도 갱신의 길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만은 갱신된 교회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려야 하거든요. 율법의 통제를 벗어나서.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은 교회가 갱신된 게 아니죠. 교회가 갱신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용으로 새로워지는 것인데 그리스도용으로 새로워지려면 율법의 몽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통제에서 벗어나는 거라 그죠. 그 율법의 효력이 우리에게 무효화되려면 그냥 무조건 율법을 내던지면 된다. 나 상관하지 않다. 그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우리가 충족시키고 그보다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율법의 영역에 살지 않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의식교인들, 뭐,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의식교인이 뭐, 그냥 슈퍼 크리스천이라든지 뭐, 뭐, 계급이 더 높은 차원의 교인이라든지 뭐,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식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뭐,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이제 잘 쓰는 말이 뭐냐면 중에 하나가 율법의 정신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율법을, 뭐, 구약시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주신 거룩한 법이니까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대로 우리가 살려서 해야 된다 이러거든요. 법에는 정신이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뭐 일반 법에도 그런 걸 다룬 것 같은데 법의 정신이랑 법정신 뭐 이런 거. 그래서 법의 정신이 있다는 의미에서 그 정신을 우리가 잘 살피고 챙겨서 신약교인들도 그 율법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한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율법의 정신이라기보다 율법의 의도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봐요. 물론 정신과 의도는 유사하죠. 근데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면은 마치 율법이 영원한 것처럼 들려요. 정신이라는 것은 뭐 그냥 죽는 것이 아니니까. 그 어리니까. 그 본체에. 근데 율법은 그 자체로서 뭐 본유적으로 영구적인 법이 아닙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그것이 영원한 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잠정 기간 동안에 준 것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 시기에 특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은 뭐 율법이 정신이 있어서 그걸 따져서 살아야 한다면 뭐 신약에서 그 율법이 정신대로 신약교인들은 살아야 된다 하고 무슨 경건 생활이라든지 거룩한 삶이라든지 이런 것을 권유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될까요? 왜 많은 신약의 나름대로의 도덕적인 교훈과 여러 가지 가르침이 필요하겠어요? 사실 율법은 영적인 유아기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학교인들 보고 그 수준 좀 보고 그 수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예를 들겠어요. 율법의 정신을 안다고 해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율법에서.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아무리 묵상을 해도 자신이 처한 그 여러 상황에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적절한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는데 부모가 이렇게 딱 짝을 지은 경우가 많잖아요. 뭐 부모를 통한 중매 이런 거, 부모의 뭐 강압적인 거의 그런 결혼, 뭐 본인들은 원치도 않고 뭐 뭐 그런 경우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적실하지가 않죠. 당사자끼리 의견이라든지 처지를 무시한 그런 중매결혼들. 반대로 둘이 사랑에 깊이 빠졌는데 그 사람들은 결혼하고 싶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근데 부모가 반대한다 이거죠. 그래서 깨지는 결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옳으냐 이거죠. 그것이 바른 인도로 받는 것이냐 이거죠. 율법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곤란하죠. 그래서 또 뭐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히 시부모와의 갈등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거냐 이거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클리어한 인도를 그 율법의 계명의 그 조항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도덕법은 지켜야 한다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지만은 사실 율법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무진이 됐어요. 또 아내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상당히 뭐 보호도 했지만은 그냥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정도의 배려에서 그쳤습니다. 기독교인의 경건에는 신약교의 이 경건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죠. 예. 근데 그 내용이 율법에서는 충분하게 진술되거나 클리어하게 정의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계명을 묵상을 해도 그것은 뭐 하나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구체적인 삶의 인도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상황들이 뭐 수천 개가 되니까 날마다 일어났는데 그런 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을 아무리 묵상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은 뭐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찾는다는 것은 율법의 어떤 원칙을 발견한다는 말씀이지 그것이 어떤 세부적인 인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용 안내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영역의 이슈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제너럴하게 그렇지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화살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율법에 깊은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는 사랑과 자비였습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사실 그 주변 나라에도 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변 나라에 있는 법들에 비하면 훨씬 더 나은 것이었어요. 그 수준이. 일단 율법에 이런 선한 목표와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언제 어떻게 채워지냐면 율법 자체를 묵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조항적으로 해야 지킬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진정으로 참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러니까 신약교인들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선한 의도가 성취되는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올 것이다 하고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비, 마음에 새긴다. 마음의 판에다가 새긴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마음의 율법의 의도와 목표가 들어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메시아 시대죠. 예수님이 오신 시대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는 효율이 낮은 문자로 된 모세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실행 능력을 주는 성령으로 사는 시대죠. 자 그러면은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럼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성취시켰느냐 그죠? 그것이 좀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율법을 성취하셨다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 임팩트가 적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구원 사역이 어떤 것이라는 데는 확신이 줄어들죠. 그것이 확실해야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풍성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것을 조금 짚어보겠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성취하시냐? 뭐 십자가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총체적으로 지키셨다. 율법을 다 지키셨다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 다 지켰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서 하나씩 짚어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몇 개를 많이 찾아봤는데 뭐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의식법과 도덕법을 지키셨어요. 우리는 보통 의식법은 그냥 다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났으니까 도덕법은 그 대신 지켜야 된다. 도덕법은 영원하다. 이렇게들 우리가 아마 배우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도덕법까지도 지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에, 도덕법에 묶이실 분이 아니죠. 묶이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도덕법을 성취하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성취를 통해서 그 효력이 죽는다 그랬죠. 성취하면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성취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도덕법까지도 지키고 성취하셨다면은, 그럼 그 도덕법에 해당되는 율법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돼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덕법까지도 지켰다는 게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셨죠. 남의 것을 탐하신 일이 없고, 간음하신 일이 없고, 부모를 순종하셨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키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에 대한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창세기 보면은 왜 여자의 후손으로서 태어나실 분이, 여자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죠. 사탄의 세력을 꺾는다는 말씀인데 그게 예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은 십자가로서 성취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인류의 타락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악을 진 인간을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 되잖아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죠. 우리를 다 대표해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러니까 제2의 아담으로서,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예수님은 제2의 또 하나의 아담으로서 새로운 인종을 형성하실 분인데, 그 새로운 인종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형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는 그야말로 율법에 죄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율법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형을 받았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죄에 죽으시고 죄의 형벌을 완전하게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세계로 들어가셨죠. 다른 영역으로. 그 영역이 뭐냐면 새 생명의 영역이죠. 부활의 영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기시고 사탄이 도저히 터치할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새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부활의 영역으로 들어가시고 새 몸을 받으시고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까지 품고 들어가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리도 그 속에 있었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있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겨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옮겨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새 인종의 머리가 되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오셔서 건설하시지 않았습니까?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고 새 인종의 머리로서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셨어요. 그 중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의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하는 그 예언이잖아요.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내가 하는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다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실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예언된 제2의 모세가 되셨습니다. 모세가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공포한 자지만 모세 자신의 입에서는 예언도 나왔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예언인데 이런 거죠. 신명기 18장 15절, 18장 18절에 나오는 거죠.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도 마저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근데 그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2의 모세로서 오셨고 그것을 성취 이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을 법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산상보훈을 설교하셨어요. 어디에서요? 갈릴리 언덕산에서. 그래서 이렇게 대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2의 다윗으로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하는 것을 나단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말했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데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시편 89편 3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의 왕국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국에 속한 로열로서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다윗 왕국은 망하지 않았어요. 외세에 의해서 다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그렇지만 다윗의 후손은 망하지 않고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진리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누구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이 신분적인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림 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제 왕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이 공격을 많이 받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 왕들로부터. 대표적인 시편은 시편 2편이거든요. 세상에 열국의 왕들이 달라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 메시아 왕은 시온의 자리를 잡고 온 세상의 통치권을 확립한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아브라함 때부터 나왔는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예언의 성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시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다 성취를 하셨어요.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더 하고 그치겠어요. 여러분 잠언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에 왜 잠언 필요하냐고. 그거 잠언에 나오는 말씀 뭐 그 격언이라든지 이런 거 뭐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 다른 경전에도 있는데 그때 뭐 성경에 잠언이 있는데 잠언에 보면 거기 뭐 예수님에 대한 말 한마디도 없고 어?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왜 꼭 필요하냐. 그게 성경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이래요. 잠언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왜 잠언이 이렇게 성경책 안에 들어가는 거죠? 렐리번트한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잠언은 그냥 일상생활의 그 지혜 되는 거, 지혜라는 거, 그 거기에 대한 것이다. 지혜라는 말은 일상생활을 현명하게 사는 그런 어떤 스킬을 얘기합니다. practical 그런 스킬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롭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연구를 해보니까 잠언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잠언의 중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지혜로우신 분인데 그냥 지혜로우신 분이 the wise man인데 the wise man par excellence 월등하게 지혜로우신 지혜왕이라 그래요. 지혜왕이라 해요. 솔로몬이 지혜왕이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예표죠. 근데 그 예표의 실제적인 신뢰들이 잠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잠언을 어떻게 성취하신 분이에요.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말씀으로, 자기의 실제적인 실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약의 절기가 상징하는 것들을 다 성취를 하셨어요. 뭐 그 중에 우리 안식일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왜 희년이라는 거 있죠. 희년. 그 다음에 그 뭐 희년이 되면 땅도 남의 거 샀다가 받았다가 그것을 희년이 되면 돌려주잖아요. 주인에게, 원주인에게 돌려주죠. 그러니까 희년은 자유를 상징합니다. 희년은 회복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희년이 상징하는 자유와 회복의 주인이세요.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를 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고 속죄일이 상징하는 죄의 용서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 대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의 종에 대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미스한 것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신데 메시아를 대망을 했지만은 그 메시아가 어떤 그러니까 한 측면만 생각해서 그 메시아는 심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키고 자유를 주고 그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메시아로 혁명가로 봤는데 성경에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다른 측면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종은 이 메시아 종은 고난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의 종.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고난 받는 사람을 이렇게 구출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에 고난의 종에 대한 성경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아 고난의 종은 메시아고 우리를 구속하실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항상 고난을 당했다. 외제의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을 고난의 종이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적용해서 해석을 했던 것이냐. 그 굉장히 미스테이크죠. 많은 박해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물론 죽으시고요. 많은 멸시를 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죠. 그래서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는 말을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의 인자. 그 인자는 메시아에 대한 타이틀인데 그 인자의 말이 나올 때는 고난과 연결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인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권세,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하거든요. 땅과 하늘에 있는 권세를.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죠. 여기 인자 같은 이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인자 같아. 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지 않았어요? 그때 말하기를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털에 희기가 신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군 것 같았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인자는 주권자이며 왕이시며 심판주예요. 그런데 그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인자 그러니까 항상 그에게로 나와 인도되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오늘 다 영원한 권세고 영원한 왕국이다. 그것을 주권적으로 가지신 분이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인자라고 했거든. 그 인자의 그런 주권과 그런 영광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인자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완전히 고난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 reconcile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승리하는 승리의 메시아하고 짓밟히고 멸시당하는 고난의 메시아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인자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는 이해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예언을 했는데 나의 주 나의 왕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썩는다는 게 언제 죽어야 썩잖아요. 산 사람이 썩으면 곤란하죠. 병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죽으면 썩는데 죽어도 썩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썩음을 당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질문이 돌아오냐 그러면은 그럼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율법을 성취하셨다면은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 어떻게 우리에게는 적용이 돼야 하냐,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 예수께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다 성취하셨다, 계명을 완전히 지키셨다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분을 나의 대속주로 영접을 하면은 메시아 시대의 특징인 성령을 받아요. 그때부터 나는 율법이 요구하는 계명들을 준수하게 됩니다. 준수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참뜻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비추어서 드러내는 성령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으면 구약의 희생제도와 성전의식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성전의식이라든지 뭐 양잡고 서잡고 하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속죄양이 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뭐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내려가서 우리가 내 짐을 내려놓으면 용서를 받죠. 안식년과 희년과 안식일의 율법이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 가서 내 짐을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쉼을 내가 받으면은 구약의 그런 것 절기가 다 성취가 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년과 희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안식을 누림으로써 안식에 관한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그 말이 이런 내용과 비춰보면 영 안 맞지 않습니까? 뭐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십자가 사랑을 내가 실천하면은 십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물론 율법에서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지키는 수준의 성령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에스겔서 36장, 뭐 예레미야 31장 이런 데서 마음의 법을 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많은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 사니까 사실 따져보면 잘 안 믿어지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기타 뭐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많은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복음을 클리어하게 알아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구약의 사람들이 멀리 내다봤던 것을 그림자로 봤던 것들을 우리는 실체로서 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초대교회 교회가 초창기에 그렇게 강성하고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나 믿음에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 지금은 왜 그렇게 못됐냐고요. 지금은 그 이후로 성경책을 많이 연구해. 그 당시 신약교회 교인들은 성경책을 다 갖고 있지 못했죠.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 아주 초창기에는. 우리는 신약이 다 완성된 사회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여기에 뭐 다 있어요. 진짜.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성령생활의 그 표준이 율법생활보다 낫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생활을 하는 게 율법생활을 한다고 보겠죠. 율법생활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다 꼬아져가지고 율법적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이 반성해 봐야 합니다.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훨씬 더 잘 깨달을 수 있고 훨씬 더 나아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경종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는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현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렇다면 책임이 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내놓으라 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내놓을 것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성취하셨고 성령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시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할 줄 압니다.